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자신들의 원래의 자리로 디베라 호숫가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21장 1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붙어 있죠. 그 후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라는 뜻인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너무 짓궂으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합니다. 한밤중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있는데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이 자기들 옆에 홀연히 나타나셔서 그 한가운데 홀연히 서 계시면서 야 너네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인사를 듣고 누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마 뭐 정신이 거의 이렇게 혼비백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유령이신가, 정말 주님이신가라고 이렇게 이제 뭐 정신없는 상태로 있으니까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나다.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따르고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나다. 너희의 선생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기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너희가 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대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사실 떠올려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겪게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오해를 겪게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길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너희에게 평강이 평화가 평안이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제자들을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안이 아니라 평안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단어로 묘사되는 삶으로 그들을 몰아붙이고 계신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22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라는 이 구절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이 원래 그 흙이었던 그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구절을 여기서 연상하고는 합니다. 무슨 일이죠?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창조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에게,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 같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 같은 어떤 대속의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가 지배하는 시대, 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그래서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는, 아무리 아름다운 외양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갖거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 결국 죄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 허무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죽음의 암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이제 끝났다. 마치 그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라는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마치 모세와 같이,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마치 다윗과 같이,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궁극적이신 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옛 세상을 종결시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의 올무가, 옛 세상의 올무가 더 이상 너를 붙잡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너희를 파송하고 있고, 너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마가 역시 의심을 하죠. 정말 주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하심으로 그에게 확증을 해주시고, 여전히 그 26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도 나타나시고, 도마가 의심하니까 그 도마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도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면서 여전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도마에게서 창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분만이 들으실 수 있는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도마가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곁을 쫓아다니며 우리 육신의 스승으로, 훌륭한 분으로 알았는데,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섬겨오고,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의 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분이시군요 라고 지금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2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한복음이 이렇게 20장에서 끝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장이 부록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심지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같이 이렇게 물고기 요리를 같이 드시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로 제자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 아, 이 정도까지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상외로 베드로가 선봉이 되어서 야 우리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어떤 주석가들에 따라서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0장의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 마무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에피소드가 부과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면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여겼던 초대교회가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겠죠. 왜 그럼 중요할까요? 제자들과 함께 그 21장 2절에 보시면 그 몇 명이나 지금 그 이제 디베리아 호수에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되돌아갔냐면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나다네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그 상당히 제자들 중에 그 많은 수가 베드로와 함께 가서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배에 올랐지만 수확이 없는 그러한 이렇게 밤을 이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허탈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 바다, 이 호수, 사실 호수죠. 큰 호수니까.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자, 이 호수에서 사실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원래 그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부름을 받을 때도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특송하신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베드로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신도 이렇게 물 위를 이렇게 걸었던. 그리고 잠시 후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추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곳이죠. 물고기 잡으면서 주님 생각을 베드로가 저는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수확이 없이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저분은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입니다. 그리고 육지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이렇게 피어져 있죠. 이 숯불이 피어져 있다는 대목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그 18장인가요? 거기서 그 18장 25절에 보면 그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숯불이 있었죠. 그래서 숯불을 이렇게 쬐면서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한 짓이 생각났을 겁니다. 굉장히 그 베드로의 마음이 좀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주님이 좀 그 정도만 하시면 좋겠는데 같이 이제 생선을 조반을 드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뜬금이 좀 없습니다. 원래 너나 사랑하니? 라는 어떤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은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잘 잡고 저녁에 촛불도 좀 켜놓고 이렇게 와인이라도 한잔 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대목인데 뭐라고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드신 다음에 느닷없이 주님이 물어보시죠. 야, 너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이 몇 번이나 물어보시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 번이나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가 자꾸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게 자꾸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아, 주님이 정말 짓궂으시다 이 생각을 여기서도 한번 했습니다. 숯불도 피워놓고 베드로야 네가 뭐 했는지 기억나지? 너나 사랑하니? 세 번이나 물어보면서 마치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번이나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실패를 주님께서 세 번이나 그에게 물어보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심으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바꾸는데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본격적으로 바꾸는 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으면 죽으신, 돌아가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주님이 그런 식으로 써먹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 종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후리려고 하는 이들은 아주 자그마한 어떤 속임수 같은 어떤 그런 그 기적들, 신기한 일들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움직이고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조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제자들을 통제하거나 압제하거나 강압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 왜 그렇죠? 주님이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설득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셨다면 애초에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마귀가 했던 그 시험의 내용을 수용하기만 하셨다면 주님은 쉬운 방법으로 주님의 신적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정말 거대한 나팔 소리로 정말 이 땅을 향해서 호령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셨다면 그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길을 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굳이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몹쓸 일을 많이 당하시는 겁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사망의 위협에 처하시죠. 그렇죠?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한 유대인의 아이로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 또한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왜 신이 그런 일을 겪으셨을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라는 그 사실 자체만을 알리시거나 고지하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굳이 그 길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주님의 실력 자체를, 주님의 위엄 자체를, 주님의 능력 자체를 표현하는 것에, 고지하는 것에,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동의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너를 강압하기 때문에, 너희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기 때문에 네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굴복하고 나를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애초에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나는 애초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지도 않았다. 아니, 나는 애초에 너희 인간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쵸? 나는 너희의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내 앞으로 나아옴, 자발적인 나를, 여기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일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인생을 과격하게 깨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놀라운 신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면 좀 비상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소원할 때가 굉장히 많죠. 왜? 우리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왜 로마의 총독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고 싶었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왜 저 부당한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저렇게 성전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여기서 갑자기 한 방에 확 세우지 않으시고 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깨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무리하게,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계,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 세계는 바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요, 바로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 이 의자, 여러분들이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이 지면, 우리가 함께 숨쉬는 이 자리, 이 공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주님의 어떤 부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어떤 특별한 것이라면, 어떻게 산속으로 올라가야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사막으로 가야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자리로 가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자리에서만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누리던 것들을 우리가 한껏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일상성이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이런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기 형제 중에 그 누가 이제 어떤 이단에 빠져서 이제 수년째 믿는 다른 형제들의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뭐 다른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니셨는데요.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또 이런저런 상담할 만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 이단은 말도 섞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관계를 끊으라고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분, 그 이단에 빠진 그 형제분도 그 이단에 빠져서 그분의 일상이 다 파괴된 거 아니냐. 응? 그분이 거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자신이 그동안 관계해왔던 교인들과도 다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관계가 깨지며 그 사람의 일상이 파괴가 되었을 텐데 계속 그렇게 파괴된 채로 둔다면 그 사람이 더욱더 그 이단에서 요구하고 혹은 이단에서 그에게 제공하는 어떤 내용들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디 전화를 받으시는 분께서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 그 사랑하는 형제의 일상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전화로 계속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를 왜 우셨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울 일이 참 많죠. 우리가 딱한 일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많고 우리 주변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존재이지만 우리 손앞에 무언가 분명하게 잡히고 있는 어떤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권세나 권력이 있지 않아서 또 때로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자꾸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또 우리가 함께 선의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신앙 생활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나누었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교역자 때문에 때로는 다른 교우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심하고 이 모든 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내가 익숙한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것 무엇이죠? 자기 일상을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고 위가 막혀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몰리면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자기가 통제 가능한 것을 찾습니다. 왜요? 워낙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그 이 세상의 시련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풍파가 이 세상의 어떤 그 고난의 어떤 파고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위안을 삼는 것이지요. 요즘 젊은 지체들 가운데 젊은 친구들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뭐 꽤 됐죠. 그 말이 유행한 지.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떤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기 정규직으로 일하기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누렸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주거 환경을 누리기도 어렵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냥 예쁜 카페에 가서 그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냥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한번 정말 이렇게 비싼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며 만족하는 것. 그런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로 몰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본성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면 중독이나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상이란 무엇이죠? 내가 조작 가능하고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니잖니. 너는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잖니. 그리고 너 나 사랑하니? 왜 물어보셨을까요? 질책하려고? 아니요. 사랑은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사랑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나 사랑하니? 여러분들이 만일 오래되셔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가 관심 있던 어떤 남성이, 내가 관심 있던 어떤 여성이 내가 묻기도 전에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기분 되게 더럽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죠. 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전에 할 수 없었던 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시대가 바뀌지도 않았고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고 내 조건이 바뀌지도 않았지만 날이 달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개안하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인데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급한 가치인 이 자유와 책임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자유와 책임을 지는 고급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우리의 어떤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만 만족하며 우리의 자리에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이런 이 세상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과 이런 현실 속에 아무 희망도 없어라고 하며 자기 생업에만 몰두하는 일인, 몰두하시는 어떤 그런 일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알코올이나 아니면 어떤 게임이나 아니면 어떤 그 밖에 여러 가지 내 손으로 가능한, 그러나 결국 내가 내 손으로 가능하여 그 거기서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파멸시키고 그것이 나를 조작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마는 그러한 삶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골방 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든 어떤 내면의 의미든 정서적인 의미든 사람들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공동체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마음껏 내 양을 쳐라, 마음껏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니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이 세상의 현실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도 어렵고 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헤쳐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외적인 우리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돈과 시험과 의심과 불안함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 안에서, 성령의 그 놀라운 끈 안에서 주님과 저는 사랑 안에서 묶여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근거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